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국제 합의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제재 중단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제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란이 어제까지는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책임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러 방식을 통해 여전히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만일 이란에 대해 다시 제재를 부과하면 이란은 핵합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시리아 등 인권 위반이 자주 체계적으로 벌어지는 나라들을 지목하며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에서 쿠바나 이란 같은 국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들은 역시 가장 무자비한 인권 유린자들이라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라며 부룬디와 미얀마 정부도 비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에서 인권 위반과 유린 행위들을 신중히 다루지 못한다면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리아 봉쇄 지역에서 주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활동이 오늘로 재개됐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탈출 주민들을 실은 버스가 폭격을 받은 뒤 나흘 만입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과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정부 장악 지역인 포우아와 카프라야에서 버스로 3천 명이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정부군이 봉쇄하고 있던 반군 장악지 마다야와 자바다니에서도 이날 수백 명이 버스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시리아 정부와 반군 사이에 체결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당이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조지아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부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공화당 톰 프라이스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제6선거구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선두를 달리며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오소프 후보는 48.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2위인 공화당 캐런 핸들 후보의 득표율 19.7%를 큰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다만 아무도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해 오는 6월 결선 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어제의 선거는 마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실시된 것으로 공화당에 대한 초반 평가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관심이 고조됐습니다. 미군은 최근 알래스카 해상국제공역에서 러시아 폭격기들의 접근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리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F-22 랩터가 러시아의 TU-95 베어 폭격기 두 대의 알래스카 상공 비행을 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전날 코티아크 섬에서 160km 떨어진 상공에서 발생했다며 미 해군 항공기들의 저지 활동은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들은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 안쪽으로 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마약을 거래해온 중국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동북부 카탈로니아 지역에서 최근 중국인 범죄 조직원 용의자 25명을 체포하고 이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성매매 행위를 벌여온 중국인 여성 22명을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명에서 중국 푸젠성 출신자들로 이뤄진 이 조직이 카탈란주도 바르셀로나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성매매와 마약 밀매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준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에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ll be to continue to work diligently with Japan.
미 국무부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다음 국제 위기가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5에서 3m,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지역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은 북한과의 핵전쟁 가능성을 항상 염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지역 방송인 WTMJ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어떤 상대인지 잘 알지 못하며 지금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북한이 사실상 핵을 갖고 있고 미국은 이에 맞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은 평화를 원하며 김정은도 평화를 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은 북한에 대해 엄청나진 않지만 좋은 힘을 갖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주일 미군의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미군 병사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공조해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ill be to continue to work diligently with Japan, our allies across the region, China, and the wider world to bring economic and diplomatic pressure.
펜스 부통령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행한 이날 연설에서 미국은 핵이든 재래식 무기든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가장 위험하고 시급한 위협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They have impoverished their people and embittered the region in their pursuit of this dangerous goal. For more than two decades from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펜스 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라는 위험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지역을 위태롭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적 수사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 압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로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앞으로 미사일 시험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중국의 역할을 거론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China to exert its unique leverage on Nor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갖는 고유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에서 영국 BBC 방송 기자와 만나 북한이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더 많은 미사일 시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적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며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refrain from provocative, destabilizing actions and rhetoric and to make the strategic choice to fulfi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애덤 세베니는 또 이 같은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는 철통 같다는 미국 정부의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의원들 사이에 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또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이어지면서 북한 관련 발언들이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17일 지역구인 켄터키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맥코넬 대표는 북한은 한국전쟁 때 수립된 폭력배 정권이라며 폭력배가 3대째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공포, 대외적으로는 재앙적 사건을 위협하며 정권이 생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가드너 소위원장은 평양의 미치광이가 불법 대량 살상 무기로 전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 할 때 미국이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부통령의 한반도 방문을 통해 단호히 상기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행동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 의원은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미국이 보복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은 편안히 앉아서 북한의 행동을 참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는 대로 계속 행동하도록 놔두면서 미국이 움츠러들어 별로 나쁘지 않아 큰 피해는 없어 라고 말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조 도넬리 상원 의원도 북한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불안정한 지도자가 이끄는 매우 위험한 나라라며 그는 상당히 어리고 결정을 내릴 때 현명하지 않기에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16일 MBC 방송에 출연해 북핵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맥케인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국가안보팀을 구성해 조언을 듣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미국의 실패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상원 외교위 간사인 벤 카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의회에 제시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가 의문이고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드 마키 상원 의원은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은 외교적 해법에서 계속 멀어지게 만들고 군사적 해결책에 다가서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대북 군사적 해법은 있을 수 없다며 중국과 협상해 외교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편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사설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전략이 위기를 더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이 북핵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김영권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18일 사설에서 백악관의 대북 정책에 일관된 전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명과 중국에 대한 도움 요청 외에는 대북 전략에 별다른 게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무절제한 말이 영내 긴장을 높이고 동맹을 불안하게 하며 북한 정권의 핵무장 구실인 미국에 공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자만과 겉만 번드르르한 말이 북한의 무자비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최후 결전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하지 못한 말이 아니라 단호함을 갖고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북한과 협상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언행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그가 허세가 아니라 이성적인 결정을 하도록 반드시 조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선택 방안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잠재적인 대가와 혜택을 트럼프 대통령이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면서 하지만 어떤 조치든 트럼프 행정부가 신중히 숙고해서 결정하는 게 재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7일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엔 상대가 궁금증을 계속 갖도록 하는 게 포함되어 있다며 그의 표현 방식을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관된 지정학적 전략을 결코 추구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대북 압박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입장을 빠르게 전환한 것을 그 예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뀐 증거들이 거의 없다며 중국의 대북 압박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장기적인 국가 이익만을 고수한 채 겉으로만 양보하는 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전임자들이 실패했던 다자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는 게 중국 당국의 목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8일 사설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단기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개입 전략은 이해가 간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방의 인내심엔 한계가 있다고 공표하면서도 비군사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건 올바른 접근이란 겁니다. 신문은 김정남 암살과 북한의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 위반 문제 등 김정은의 공포 통치도 대북 정책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란 국가 자체가 거대한 강제 수용소로 남아있는 한 장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어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하와이주 의회에서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갱신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주의회 상원에 발의된 재난대비계획 현대화 촉구 결의안은 지난 6일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겨진 뒤 현재 관련 위원회들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이미 하와이에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도달하도록 할 능력을 갖췄거나 곧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독자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영향을 주는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하와이가 핵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하와이 주 국방부가 비상계획을 현대화해 사용 가능한 방사선 낙진 대피소들을 파악하고 낙후된 대피소를 개선하며 대피소들의 비상물품을 비축하는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이는 미한 양국의 공동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드 배치를 놓고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라는 관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8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 정상 간 협상을 했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8일 기자설명회에서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게 미한 양국의 공동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 공동의 입장입니다.
조 대변인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최근 한국 방문에서 미한 동맹의 결정인 사드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일부에선 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과감한 조치를 끌어내는 대가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재검토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의 지난 16일 한국 방문길에 동행한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이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으며 배치 완료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의 결정에 따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한 양국이 북한의 점증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사드 배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바로 작전 운용에 들어갈 것이란 기존 방침과는 다른 기조입니다. 현재 미한 양국은 사드 배치를 대선 이후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 모양새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배치의 조속한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사드 주한미군 배치의 조속한 완료는 미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며 한국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드 배치를 마무리하는 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국과의 무역 불공정 문제 수정안을 미끼로 던지면서 중국의 북핵과 사드 문제도 함께 제안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사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진심으로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북한이 그에 좀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보여준다면은 사실 사드 같은 경우에도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한 것이니까 위협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노력에 의해서 줄어들어가는 식으로 갈 수 있다면은 그에 좀 맞춰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국과 중국 간 모종의 큰 협상을 했다기보단 미국이 북핵과 관련해 중국의 태도를 조금 더 두고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과연 충분한 압박하도록 지금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하는 걸 좀 두고 보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상황 관리 모드로 조금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고 미국과 중국 간의 모종의 큰 딜이 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적에 중국이 하는 걸 좀 보겠어라고 약간 한 템포 죽여가는 것 같긴 해요.
최강 부원장은 아울러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숨 고르기를 한다는 문제 제기 자체가 미국 내 대북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사드 배치 속도를 조절하려는 백악관과 기존 안대로 밀고 나가려는 미 국방부 간의 의견 차이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음 국제 위기가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8일 유엔 안보리가 인권과 무력 충돌을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국제사회 다음 위기가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next international crisis could very well come from places in which human rights are widely disregarded.
인권이 광범위하게 무시되는 곳에서 다음번 국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이란, 쿠바와 함께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불안정과 폭력이 따르고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이 가장 무자비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이라며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help underwrite the country'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북한은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 정부가 군부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범 등 많은 사람들을 탄광 등 위험한 곳에서 일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국제 평화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가 인권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안보리가 인권 유린 문제에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국제 평화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베시오고로 유엔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했습니다.
Where the authorities pursu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t the cost.
북한이 주민들의 근본적인 인도적 필요와 복지를 대가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시오 대사는 또 북한의 외국인 납치는 중대한 인권 유린일 뿐 아니라 해당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해 시행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탈북민들이 북한이나 북한 탈북 과정에서 당한 인권 침해 기록들을 처음으로 법무부로 이관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삼는다는 방침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해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민들이 북한과 탈북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 사례들을 담은 각종 기록을 20일 처음으로 법무부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관하는 기록들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일명 하나원에 입소한 253명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253명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사람은 여성 73명, 남성 32명 등 모두 105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로 이관되는 자료는 이들로부터 수집한 1,300여 쪽 분량의 기록으로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례가 69%로 가장 많고 목격한 사례는 22%,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례는 9%입니다. 특히 기록 이외에도 피해 탈북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든 가해자의 얼굴 그림도 함께 법무부로 넘겨집니다. 한국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입니다.
이관하는 기록의 종류는 조사 대상 북한 이탈 주민들로부터 받은 인권 실태 조사 동의서, 법정 문답서, 자필 진술서와 진술 녹음 파일 등이 있으며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주요 가해자의 몽타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관되는 기록에는 강제 북송 과정과 북송 이후 조사기관에서의 인권 침해 그리고 구금시설에서 당한 가혹행위, 재산 몰수, 강제 낙태 등의 사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탈북민 A씨는 강제북송 뒤 보위부 구류장과 구금소에서 보위원에게 구타를 당해 척추와 머리를 다쳤고 강제노동과 집체교육 중에도 발길질 등 지속적인 구타를 당했습니다. 여성 탈북민 B씨는 북송된 뒤 담당 보안원과 인민반장의 협박으로 임신 8개월 때 강제 낙태를 당했습니다. C씨는 간첩 혐의자로 몰린 뒤 보위부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재산도 전액 몰수당했다가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도 재산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지난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같은 해 9월 출범했고 3개월마다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이관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한편 분석 시스템도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인권 침해 사례를 법무부가 넘겨받음으로써 가능한 상황이 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도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는 북한 내 인권 범죄에 대해 통일 이전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통일부에서 조사를 마무리하기보다도 이제는 법무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관된 자료를 가지고 좀 책임성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처벌 관련된 그 액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는 부담을 가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집한 자료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수립과 국제사회 책임 규명 작업 등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국제적십자사가 올해 북한에서 미화 6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펼칠 예정입니다. 재난관리 분야에 가장 많은 몫이 배정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는 18일 VOA에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미화 600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otal budget required is about 6 million. We continue to assist to operate in the PRK.
그웬돌린 판 국제적십자사 베이징 사무소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도 북한에서 보건과 재난 대비, 식수위생 등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이날 VOA에 공개한 2017 북한 운영계획 보고서에서 북한은 갑작스런 홍수나 산사태,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많은 주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의 72%인 1,800만여 명이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는 등 식량 부족 상태에 있고 24%인 600만여 명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700만여 명은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지역사회가 재난에 대비하고 근본적인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재난 위험 관리에 가장 많은 액수인 미화 267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여기에는 재해 위험 지역에서 미리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들을 교육, 훈련하는 일, 전국의 7개 적십자 창고에 구호 물품을 비치하는 일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재난 관련 법과 재난 감소 전략 정책을 지원하고 묘목을 생산하며 나무 심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인 미화 150만 달러가 배정된 보건 분야에서는 진료소에 필수 의약품을 공급하고 응급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중점 사업입니다. 이어 식수위생 분야에 102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적십자사는 북한 가정과 학교, 의료시설에 상수도와 하수구, 화장실 등을 만들어 주민 19,000여 명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에서는 조선적십자회 조직관리와 훈련, 재난시 긴급대응 자금 등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그웬돌린팡 베이징 사무소장은 지난해 9월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주민들을 올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lso continue to support the flooding situation. We were not able to reach the target in terms of the fund.
지난해 국제사회의 모금이 저조해 목표했던 수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올해도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팡 사무소장은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긴장 고조 등으로 지원이 줄어드는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ajor thing that is affecting us is the delays in terms of where we are able to continue to serve people.
팡 사무소장은 제재 여파로 구호품을 북한에 보내는데 4개월에서 5개월이 더 걸리고 있다며 일부 의약품의 경우 제재 품목이 아닌데 종종 지원해서는 안 되는 품목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입국 사증, 비자를 사실상 면제할 계획입니다. 북한을 포함해 모두 18개 나라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을 통해 입국하는 18개 나라 외국인들에게 기존 비자 대신 전자비자를 발급한다고 러시아 정부가 18일 발표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승인한 전자비자 발급 혜택을 받는 나라들에는 북한과 일본, 중국, 인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비자 신청자는 인터넷에서 신상 정보를 기재하면 나흘 안에 30일간 유효한 전자입국 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를 실질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조처라고 보도했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번 조처가 극동 지역 경제를 진흥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의 비자 면제 조처로 이 지역에 대한 사업가들과 관광객들의 방문은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는 낙후된 극동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오늘 7월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새 입국 검사장을 시험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장기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외에 사할린과 하바롭스크, 연해주, 캄차카, 추코트카 지역에도 전자비자 발급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 많은 노동자를 송출하는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측에 비자 없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무비자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극동 지역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다수 진출해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는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때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은 2014년 1월부터 발효됐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전군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1년 반 동안 진행해온 인민해방군 조직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예.
예,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인류 군대를 만들겠다는 중국군의 개혁작업 자세히 들여다보겠고요. 영국에서 조기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조지아주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중국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군요.
네, 시 주석이 어제 베이징 중앙군사위원회 청사에서 육해공 각 군의 84개 군급단위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인민해방군 조직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네.
예,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지휘관들에게 당의 지도의 절대 복종,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갖추고 전투의식 강화, 철저한 훈련으로 전투 기풍 진작, 작전 능력을 높이고 새로운 편제에 적응, 이렇게 4대 훈령을 하달했습니다.
네, 4대 훈령이 결국은 이 완료된 조직 개편에 군 내부에서 잘 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런 지침들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완료된 조직 개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 주석은 지난 2015년 9월 열병식에서 이 인민해방군 30만 명의 감축을 선언하고 그의 말 조직 개편에 착수했었는데요.
예.
예, 몸집을 줄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만들어서 이 소수 정예화된 군대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른 겁니다. 먼저 이 7대 군구 체제가 5대 전구로 재편됐는데요.
예.
예, 5대 전구란 이 광활한 중국 대륙을 동북, 서북, 동남, 서남, 그리고 중부 이렇게 5개의 지역별로 나눠서 방어를 맞는 겁니다.
예.
예, 베이징에 사령부를 두는 중부 전구에는 예비대가 편성돼서 유사시에는 다른 전구를 지원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예. 크게 7개로 나눴던 지역 을 이제는 5개로 좀 줄였군요.
예, 맞습니다. 예, 과거 베이징 군구와 선양 군구, 진안, 난징, 광저우, 란저우, 청두 이렇게 7개 군구 체제는 지나치게 이 베이징 수도권 그리고 동부 해안 쪽에 방위력이 몰려 있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예.
예, 불필요한 지휘 체계가 별도로 형성돼 있어서 이 세계적인 추세인 군 통합 지휘 흐름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5개 전구를 이제 중국 대륙을 지역별로 이렇게 나눈 건데 이것과 함께 또 통합 지휘를 위한 연합 조직도 만들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작전과 지휘를 총괄하는 총참모부, 정훈 선전 등을 담당하는 총정치부, 병참, 보급, 수송 임무를 관장하는 총후군부, 그리고 장비와 물자를 관리하는 총장비부, 이렇게 네 총부 체제를 해체하고요.
예.
예, 연합참모부로 통합 개편했는데요. 미군의 합동참모본부를 본뜬 조직입니다.
예.
예, 미군 합참은 이 산하에 보다 세분화된 인사, 정보, 작전, 통신 조직들을 운영하면서 이 합참의장이 총괄 지휘하고 있는데요. 중국군은 연합작전지휘 총사령 직책을 새로 만들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겸임하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일단 조직 개편은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중국군 개혁 작업은 계속된다고요?
예,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미군의 버금가는 세계 인류 군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금 군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육군 중심의 재래전 위주 활동에서 해군, 공군, 그리고 전략미사일 부대인 로켓군을 강화하는 등 이 현대적인 흐름에 걸맞는 전력 증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로켓군의 경우 전자정보 우주 분야의 작전 수행을 지원하는 이 전략지원부대 신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전투 능력을 추구하고 있고요.
네.
예, 또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참가를 통해서 해외 파병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2020년까지 세계 인류 군대를 만들겠다 이런 중국의 군사 굴기 목표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200만 명 규모의 병력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현재 전력으로 전차가 만여되고요. 전투기 5,200여 대, 잠수함 60여 척, 항공모함 한 척을 보유 중인 세계 3대 군사 강국입니다.
예.
예, 여기에다가 항공모함 한 척을 추가 진수할 준비를 진행 중이고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2 실전 배치 단계입니다.
예.
예, 2025년까지 실전 운용 항공모함 수를 6척까지 늘릴 예정인데요. 이런 계획이 현실화되면 러시아를 따라잡고서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 될 걸로 중국 군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국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조기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어제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예.
예, 6월 8일 조기 총선 실시에 대해서 내각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예, 메이 총리는 국가는 단결돼 있지만 의회는 그렇지 않다. 이런 분열은 성공적인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추진하는 데 위험 요인이라면서 이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예, 메이 총리와 영국 내각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유럽연합과 탈퇴 협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국론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기 총선 날정까지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6월 8일로.
네.
그리고 조기 총선을 실시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영국의 국론이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영국은 지난해 6월에 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이 탈퇴 협상 시작을 알리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지난달 말에 EU에 통보하기까지 약 9개월 동안 끌면서 내부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
예, EU 탈퇴 결정을 번복하자는 일부 목소리까지 있었는데요. EU를 탈퇴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메이 총리는 최근 이 단일 시장 접근권을 포기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하면서 의회에서 이 찬반 공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의회 구성을 바꿔서 EU 탈퇴 협상을 강하게 이끌겠다 이런 의도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메이 총리와 내각의 조기 총선 실시 요구에 대해서 오늘 의회가 표결하는데요. 집권 보수당은 메이 총리를 지지하고 제1야당인 노동당도 이 조기 총선을 받아들일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승인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예, 전문가들은 메이 총리의 이 조기 총선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국론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기 총선이 실시돼서 정치 권력이나 지형이 바뀔 수도 있는데 메이 총리가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스스로 뭐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지금 여러 가지 혼란들을 막겠다 이런 평가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영국 현지 언론은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 이 집권당의 의석수가 더 늘어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40%가 훌쩍 넘는 지지율을 지키고 있고요. 반면 야당인 노동당과 중도자유당은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지지율을 대입해서 이 조기 총선 결과를 예측해 보면요. 현재 하원 330석을 가진 보수당의 경우 375석으로 뛰어오를 수 있고요.
네.
예, 제1야당인 노동당의 의석은 229석에서 189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전망대로 여당 의석수가 늘어난다면 이 메이 총리는 더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될 거고요. 추진력을. 그렇다면 이 메이 총리의 뜻대로 브렉시티 협상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생기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650석 가운데서 보수당이 이 375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대로라면 이 메이 총리 그리고 집권 여당은 거의 모든 정책안을 뜻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EU 탈퇴 협상 역시 정부 의지대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선거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제 조지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실시가 됐습니다.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합류하면서 이 자리가 이제 비면서 이걸 채우는 보궐선거였는데 지역선거입니다만 관심은 전국적으로 높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선거를 치른 이 조지아 제6선거구는 원래는 공화당 텃밭인데요.
네.
예, 예상외로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면서 관심을 끌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시험대로 여겨졌습니다.
예.
예,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걸 증명하고 이 기세를 몰아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계획이었고요. 공화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막겠다는 자세였습니다.
네, 작은 지역 선거지만 각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일단 어제 선거에서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렸던 민주당의 존 오소프 후보가 약 48% 지지율로 승리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오소프 후보의 이 승리를 두고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1위를 하긴 했지만 자동 당선에 필요한 이 과반 지지율 달성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
예, 이 때문에 이 오소프 후보와 어제 2등을 한 공화당의 캐런 핸들 후보가 오는 6월 20일 벌어지는 결선 투표에서 맞게 됐는데요.
네.
예, 중도 성향으로 조지아주 총무 장관을 지냈던 핸들 후보는 어제 약 19%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
예,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공화당에서 11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5명 이렇게 18명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예, 2차 결선 투표에서 한 번 더 이제 맞붙게 되겠군요.
네.
아주 근소한 차이로 과반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오스프 후보는요.
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그래도 어려움을 딛고 예상을 깨뜨렸다면서 자축했습니다. 오스프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조지아주 전체 나아가서 미국 전역에 울려 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 오스프 후보는 올해 30살로 연방 하원의원 보좌관 출신인데요. 메이크 트럼프 퓨리어스. 트럼프 대통령을 환하게 하자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이 선거운동을 벌이고 트럼프 대통령 반대 세력의 호응을 얻었고요. 막대한 선거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예, 오소프 후보가 과반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섰다고 하던데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 그리고 가짜 언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결선 투표가 벌어지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예.
또 도움이 돼서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투표에 앞서 오소프 후보를 매우 진보적인 후보라고 비판했고요. 또 자동 녹음 전화로 지역구 주민들에게 공화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제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6월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 거죠.
네.
선거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어제 1차 투표에 앞서서 전문가들은 이 오소프 후보가 결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50대 50으로 점쳤었습니다.
예.
예, 공화당의 핸들 후보가 이번에는 약 20% 지지밖에 얻지 못했지만 2차 투표에서는 이 공화당이 단합해서 핸들 후보를 지지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직접 선거구를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No.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5에서 3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는데요. 양덕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5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5도, 수풍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5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4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3도입니다. 희천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주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용현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7도. 개성 아침에는 8도, 낮 기온은 16도입니다. 사리온 아침에는 역시 8도고요. 낮 기온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흐리고 내일 비 예보가 있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18도. 해산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 11도. 장진 아침에는 1도, 낮에는 9도입니다. 풍산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에는 10도. 청진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4도입니다. 웅기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5에서 3m, 서해북부는 0.5에서 1.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4월 1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V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자신의 좌파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저녁 수도 카라카스의 대통령궁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 국무부가 베네수엘라에서 제국주의적 간섭을 촉발하도록 사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최근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도우파 성향의 베네수엘라 야당은 마두로 정부에 맞서 모든 행진의 어머니라는 시위단체를 조직했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규합해 맞불 시위에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특히 최근 며칠 군 당국에 전국에서 시위 진압작전을 전개할 것을 명령했으며 현재 10만 명인 국가 시민군 규모를 5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평화로운 민주적 활동을 억압하는 데 대해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한 국제합의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이란에 대한 제재 중단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필수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제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란이 어제까지는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합의에 따라 자신들의 책임을 준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여러 방식을 통해 여전히 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어제 열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과 시리아 등 인권 위반이 자주 체계적으로 벌어지는 나라들을 지목하며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에서 쿠바나 이란 같은 국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정권들은 역시 가장 무자비한 인권 유린자들이라는 사실이 놀랄 일은 아니라면서 부룬디와 미얀마 정부도 비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에서 인권 위반과 유린 행위들을 신중히 다루지 못한다면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봉쇄 지역에서 주민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활동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탈출 주민들을 실은 버스가 폭격을 받은 사건 뒤 나흘 만입니다. 시리아 관영 언론과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정부 장악 지역인 포우아와 카프라야에서 버스로 3천 명이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정부군이 봉쇄하고 있던 반군 장악지 마다야와 자바다니에서도 이날 수백 명이 버스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시리아 정부와 반군 사이에 체결된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주말 친정부 지역인 라시딘 마을에서 주민들을 수송하던 버스가 폭격을 받아 126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최근 알래스카 해상국제공역에서 러시아 폭격기들의 접근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리루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F-22 랩터가 러시아의 TU-95 베어 폭격기 두 대의 알래스카 상공 비행을 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전날 코티아크 섬에서 160km 떨어진 상공에서 발생했다며 미 해군 항공기들의 저지 활동은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마약을 거래해온 중국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동북부 카탈로니아 지역에서 최근 중국인 범죄 조직원 용의자 25명을 체포하고 이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성매매 행위를 벌여온 중국인 여성 22명을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명에서 중국 푸젠성 출신자들로 이뤄진 이 조직이 카탈란 주도 바르셀로나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성매매와 마약 밀매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